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아멘. 3주 만에 여호수아서로 돌아왔습니다. 지난주는 우리 부흥회가 있었고요. 또 지지난주는 제가 파리에 가 있는다고 말씀을, 우리 목요예배가 없었습니다. 7장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아간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일이 있었죠. 그리고 제비를 뽑아서 아간이 발각되는 부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나서 아이성 정도야 쉽게 점령할 수 있겠지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 죄악됨으로 말미암아 크게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다 함께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8장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오늘 8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이 공동체의 순수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공동체의 거룩함, 공동체의 하나님 앞에서의 세상 가운데서 구별됨을 어떻게 회복하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올라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7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 여리고성과 똑같이 아이성에도 정탐꾼이 갔다 왔습니다. 그 성을 정탐하고 왔습니다. 정탐꾼의 보고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다 올라갈 필요가 없다. 몇 명만 올라가면 된다고요? 3천 명만 올라가면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성 첫 번째 전투에서 중요했던 게 뭐예요?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과 아이성을 첫 번째 전쟁할 때 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승리를 하겠다라는, 승리를 보장하셨다라는 말씀을 받았어요, 받지 못했어요? 그렇죠. 여리고성은 올라가기 전에 이미 승리를 보장받고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아이성은요,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보장, 승리의 보장, 승리는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과 백성들의 거룩함에 달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승리는 언컨디셔널한 거예요, 컨디셔널한 거예요? 조건적인 거예요, 무조건적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하나님이 승리를 보장하시는데 이 승리가 무조건적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무조건 승리하는 거예요? 아니면 조건이 있는 거예요? 승리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달린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 두 번째는 뭐예요? 세상 한가운데서 백성의 구별됨, 거룩함, 순수함이라는 거죠. 자, 이제 이 문제가,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새롭게 시작하게 되죠. 여러분, 회복하게 됩니다. 새로운 출발과 회복이 어디서부터 출발되었는가? 하나님이 이걸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어디서 새롭게 시작했습니까? 어디서 어떻게 회복되었습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했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들려왔을 때라는 거죠.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됩니다. 회개와 말씀이 임할 때에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 정도 그림을 그리고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절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자, 첫 번째 아이성 전투와 달라진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뭡니까? 여리고 성 점령할 때와 동일하게 하나님이 뭘 허락하셨어요? 승리를 허락하시고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의 구별된 점을 볼 수 있습니다. 뭡니까?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발을 떼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발을 떼야 된다는 사실이죠.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나안 땅 정복에 성공할 수 있는지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가나안 땅 정복에 실패할 수 있는지 이 두 가지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지 어떻게 하면 실패하는지 그 두 가지가 뭐라고요? 계속 반복될 거예요. 오늘 첫 번째는 순종, 말씀에 대한 순종과 두 번째는요 거룩함, 구별됨.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7장과 8장을 보다 보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달라도 너무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7장 3절을 보면 우리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 있습니다. 7장 3절이 뭐냐면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보고하는 내용이에요. 뭐라고 말하냐면 다 올라가지 말고, 다 올라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군사가 다 올라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1절을 보면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요. 우리 인간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생각은 뭡니까? 군사를 다 거느리고, 우리 인간의 생각은 다 아니 가도 되고 하나님의 생각은 다 가야 되고.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걸까요? 하나님의 일을 대충대충 하지 말라라.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최선을 다하라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다 쓰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모든 에너지 주를 위해 다 사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대충해서는 아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계속 반복되는 한 단어가 뭐예요? 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왜 재미없습니까? 교회 오는 게 왜 피곤해요? 왜 재미없습니까? 대충하면 그래요. 신앙생활을 대충하면 이것만큼 재미없는 게 없어. 신앙생활 대충하면 이것만큼 피곤한 일이 없어요. 여러분 다 해보셔서 알잖아요. 저만 그랬습니까? 여러분 대충하면 정말 피곤합니다. 그런데 다 드리면 너무 신이 나요. 역시 아멘이 없군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것 다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에너지를 다 써서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했으면 좋겠어요. 주일뿐만 아니라 일주일 전부 다 주일처럼 그렇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2절 한번 봅니다. 2절 시작. 이번에도 역시 여리고성과 동일하게 하나님이 진멸을 선포하셨어요. 완전 진멸입니다. 그런데 좀 달라진 게 있어요. 여리고성과 달라진 부분이 뭡니까? 그렇죠. 전리품과 짐승은요 스스로 취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드렸던 게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이 진멸의 수위가 달라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이 나시죠? 늘 똑같지가 않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차이를 두시냐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왜 사람뿐만 아니라 물건과 여러분 짐승까지 하나님이 다 진멸을 외칩니까? 가나안 땅의 전쟁에서 첫 번째 열매이기 때문에. 첫 번째 열매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저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직장을 처음 들어가고 첫 번째 월급을 하나밤 11조로 다 드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참 귀하죠. 저도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저는 제가 처음으로 제 손으로 돈을 벌었던 게 군대 갔을 때예요. 군대 월급을 제가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형이 몽골에 선교지로 들어갈 때 그걸 탁 털어서 하나밤에 드렸죠. 그 형 선교지 갈 때. 얼마 되지는 않지만 하나님 내가 1년 몇 개월이죠? 한국의 방위가? 18개월이었나? 18개월 모은 월급을 싹 모아서 형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이쁘게 보시는 것 같아요. 첫 열매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것. 여러분 아이성은 첫 번째 열매가 아니에요.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나누어 가지로 스스로 취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이 결론이 뭐냐면 아간의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아간의 죄가 뭡니까? 그냥 보여진 게 도적질이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다루고 싶은 건 그게 아니에요. 뭡니까?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것, 그게 죄라는 거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허락해 주실 텐데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이 그걸 다루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서가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그 의미가 이제 뭔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명령하실 때 때로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해되지 않는 명령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순간이 바로 순종할 때예요. 그러면 이해는 천천히 오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마음이 뭘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가 오늘 복병만 몇 명을 보냅니까? 3만 명을 보내요. 첫 번째 전투에서는 몇 명 보냈는데? 3천 명 올라갔는데 숨어서 기다리는 자만 몇 명이 가요? 3만 명을 매복시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전투를 할 때 전략적인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전략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아군을 매복도 시키고 또 뭐도 합니까? 지는 척하고 도망가는 유인 작전도 써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게 하이라이트가 아니에요. 어떤 방법으로 전쟁을 이기는가가 여호수아서는 단 한 번도 하이라이트가 아니에요.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지는가, 그 장면은 하이라이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는 뭐예요? 깨어진, 죄로 인해서 깨어진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가 어떻게 되었다? 회복되었다. 하나 되었다. 이게 하이라이트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언제 회복됩니까? 죄를 해결할 때,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전략을 주셨습니다. 전략을 짤 수 있는 지혜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를 기록한 저자는 이것을 세부적으로 그렇게 다루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기록한 저자는 끊임없이 기록하는 게 뭡니까? 강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관계의 거리예요. 얼마나 가깝게 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 방법이 참 중요해요. 뭔가 통한다라는 소문이 나면, 뭐가 된다라는 소문이 나면 비즈니스도 다 그쪽으로 쫓아가요.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이 학원이 잘한다 하면 그 학원만 가요. 이번에 파리를 갔더니 인터넷에서 어느 식당을 가야 되나 한번 조사하고 갔어요. 그랬더니 여기는 꼭 가야 된다라고 해서 거기를 갔는데 똑같은 걸 파는 가게가 그 골목에 쫙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디만 가서 줄 서 있는지 알아요? 그 한 집만. 이야, 그것도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딴 집 주인 보기에 너무 민망한 거 있죠. 야, 어떻게 이 집만 잘 돼? 똑같은 걸 다 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마찬가지. 유행이 있습니다. 뭐가 된다고 하면 거기만 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 전략을 강조하지 않는지 아세요? 매번 승리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만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붙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고 크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 25절을 한번 봅니다. 25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엎드려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12,000명이라. 제법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렇죠? 아이성보다 훨씬 큰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몇 명이 죽었는데? 겨우 2,000명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작은 아이성을 점령했는데 몇 명이 죽어요? 12,000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원래 이 성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살지는 않아요. 많이 살면 2,000명, 한 3,000명 정도. 그리고 성 주변에 사람들이 제법 많이 산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몇 배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쟁이 나든지 산적들이 쳐들어오면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다 성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미 물과 식량들이 저장되어 있거든요. 비치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뭘 합니까? 적들이 지나갈 때까지 성 안에서 안전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출애굽해서 강을 건너서 온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녹아버렸다고 했습니다. 녹아버렸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했다는 소식이 가나안 땅에 다 전파됐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야, 우리들도 큰일 났구나. 이제 우리 차례겠구나. 그러니까 그 다음 성이 아이성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그 소식을 듣고 더 멀리 다 도망갔겠죠? 다 도망갔던 사람이 세월이 조금 지나서 며칠이 지나서 어떤 소식들이 들려옵니까? 첫 번째 전쟁에서 누가 이겼다고요? 우리가 이겼다는 소식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성 사람들, 멀리 도망갔던 사람들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오, 이거 해볼 만한 전투인데?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그래서 다시 도망갔던 사람들이 다 돌아왔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다시 우리가 힘만 뭉치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서 돌아온 사람들까지 그날 다 진멸을 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은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28절이에요. 이 아이성의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볼게요. 28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곳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여기서 말하는 오늘까지 황폐했다라는 말은 언제까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호수아서를 기록하는 저자가 그것을 기록할 때까지 아이성이 어떻게 돼 있었다고요? 황폐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여리고는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어느 누구도 다시 재건축하지 못하게 건축하려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기초를 쌓을 때 장자 죽고 마지막에 성문 달려고 하면 막내 죽고 그러면 자식들이 다 죽는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겠다라는 거예요. 무더기 그대로 두라라는 거예요. 그걸 샘플로 두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시는 그 길에 방해되면 어떻게 되는지 샘플로 남겨두기 위해서 여리고성을 그렇게 남겨두라고 하는 거거든요. 샘플은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아이성도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수아가 불태워서 무더기로 만들어 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까지 그 무더기가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를 위한 무더기냐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 사람들입니까? 제가 볼 땐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에 우리에게도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지, 전쟁에 실패할 수 있다라는 것. 우리 인생 가운데도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 있다라는 것, 이거 기억하라는 것. 교만해질 때마다 돌아보라라는 거예요. 불순종의 길을 가고 싶을 때마다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 무더기를 우리도 저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승리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뭐도 기억하라는 거예요? 실패도 기억하라는 거.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제가 개척교회 하면서 힘들었던 이야기를 자꾸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 생각하기 아주 싫거든요. 어저께도 사모랑 한 바퀴 걸으면서 야, 우리가 평생에 아틀란타를 다시 갈 수 있을까? 나는 안 가고 싶어.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제가 끊임없이 설교할 때마다 이야기할 때마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요? 스스로 제가 그걸 돌아보는 거예요. 내 무더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하나님 아니면 교회는 절대 아니 되는구나. 내 실력으로 절대 되는 게 아니구나. 스스로 돌아보고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길을 걷다 보면 두 가지 흔적이 있습니다. 좋은 흔적도 있습니다. 그거는 그 좋은 흔적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겨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가운데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 인생에 또 실패한 흔적들도 돌아보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할 때마다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교만의 목이 쳐들어지려고 할 때마다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대충 하고 싶을 때, 게으름이 찾아올 때마다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좋아 보이기 시작하면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질 때마다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왜? 아, 내가 이러다가 또 실패를 경험할 수 있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다시 채찍을 들 수 있지. 그리고 스스로 돌아서는 거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두 가지를 다 붙들고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기 몸 안에 있는 가시를 하나님 거두어 갈라라고 몇 번을 기도합니까? 세 번을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라는 거. 그거 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인생 돌아보라는 거죠. 인생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주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자인지를 스스로 돌아보는 거죠. 내가 얼마나 주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살았는지 스스로 돌아보며 반성하고 겸손하게 가는 거죠. 결코 목에 힘줄 수 없는 거죠. 왜? 내 힘으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어디서부터 시작한 것을 기억함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이유 때문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두 가지 샘플을 다 두는 거예요. 여리고 성도 두고 아이 성도 그대로 무더기채로 두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면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는지를 스스로 돌아보자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서를 계속 이제 볼 텐데 나머지 성들은 어떻게 정복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이름만 소개해요. 이 성들은 정복하고 이 성들은 정복하지 못했다. 왜 그렇게 그냥 끝냅니까? 왜 두 가지 부류로 그냥 나눠버리죠? 정복한 성들과 정복하지 못한 성들만 있다. 왜 그렇게 해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성경을 여호수아서를 읽는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라는 거예요? 아이성 샘플과 여리고성 샘플로 적용해보라는 거예요. 정복했다라면 어떻게 정복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함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 성들은 점령되었고, 우리가 점령하지 못한 성들은 어떻게든 인간적인 요소가 들어가서 실패했다. 정복하지 못했다. 두려움이 들어가서, 저기는 철기를 사용하는 민족인데, 저 민족은 얼마나 큰 민족인데, 여러분 두려움도 마찬가지라는, 인간적인 요소들이 들어간다는 거죠. 여러분, 정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변하셔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변하시는 분이에요? 정복할 수 없는 인간적인 요소가 끼어들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하는 동안에 우리 인간적인 요소들은 다 제거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신앙만 붙들고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는 여호수아가 세겜으로 올라갑니다. 자, 우리 지도를 한번 볼게요. 자, 그림이 좀 보이세요? 자, 여기가 어디죠? 갈릴리 호수고 요단강이 쭉 내려오고 여기가 사해 바다예요. 자, 여기가 요단강인데 여리고성이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여리고성이 여기예요. 그리고 아이성이 여기 밑입니다. 자,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으로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렇죠? 지금 이 가나안 땅 정복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남쪽을 먼저 정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북으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남쪽으로 내려와서 아이성을 점령했는데 그 다음에 어디로 올라가요? 세겜으로 올라갑니다. 아이성에서 세겜까지 약 50km 북쪽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여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민족 반은 어디다 세웁니까? 에발산에 세우고요. 또 반은 그리심산에 세우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많은 학자들이 지금 이 부분, 오늘 본문의 30절부터 35절이 위치가 잘못되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아마도 이 세겜 이야기는 여리고성이 아니라 이 가나안 땅 정복이 다 끝난 후에 간 것이 아닐까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 몇 명인데요, 지금? 200만 명이에요. 이 200만 명을 데리고 세겜까지 올라가서 예배드리고 다시 남쪽으로 내려온다. 이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뭐 몇백 명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한 1,000명 정도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200만 명이 50km를 이동하는 거예요. 예배 한 번 드리기 위해서. 이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여러분,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건 지금 오늘 본문 이 30절부터 35절까지는 위치가 잘못됐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볼 때는 어때요? 정확한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여러분도 대부분의 학자들과 동의를 하시는 편이에요? 제가 볼 때는, 신앙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 정확한 위치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아이성 전투에서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깨어질 뻔했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 아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함께하지 못하고 떠나버리겠다고 하는 거죠. 언약 관계가 깨어지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가나안 땅 정복이 중요해요? 아이성 전투 이후에 이 다음엔 어떤 성을 점령할까? 이게 중요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가장 큰 이슈가 뭐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재정립할 수 있을까?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재정립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뭔데? 예배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의 원리로 볼 때는 이게 정확한 위치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관계 회복이 문제이지 우선이지 일이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느슨해진 관계의 끈을 다시 한번 졸라 매는 것이 중요하지 내가 교회에서 어떤 위치이고 무엇을 하는가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에발산과 그림신산에서 언약을 다시 갱신해 주십니다. 우리 31절 봅니다. 31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쇠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자,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볼게요. 한쪽이 에발산이고 한쪽은 그리심산입니다. 여기 중간이 세겜 땅이고요. 여러분이 볼 때는 어디가 에발산 같아요? 저기 그러시면 안 돼요. 자, 여기 오른쪽 왼쪽 여기가 무슨 산? 여기가 에발산이야. 아, 뭐, 틀리면 어때요? 괜찮습니다. 오른쪽이니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그러세요. 자, 그림을 보셨어요? 요쪽에 있는 것이 이게 장로님을 볼 때는 그리심산, 이게 에발산. 네, 네. 자, 답은 제가 다음 거 바로 보여드리면 답이 나오겠네요. 다음 사진. 여기가 에발산이고 여기가 그리심산입니다. 네. 자, 중요한 건 이스라엘 민족이 몇 지파인데? 열두 지파인데? 여섯 지파는 여기에 세우고 여섯 지파는 여기에 세우고 어느 지파가 어디에 쓴 건 중요하지 않아서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자, 갑자기 권사님이 중요하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까먹었잖아. 자, 여기는 저주의 말씀을 선포했고요. 여기에는 축복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심산에. 자, 중요한 게 뭐냐면 누가 저주의 산에 서고 누가 축복의 산에 서는가라는 거죠. 그 기준이 뭘까라는 거예요. 어떻게 정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기가 힘들 때마다 하는 게 있잖아요. 제비 뽑았겠죠. 그렇죠? 제비를 뽑았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건 상징적인 거니까 누가 어디에 섰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사소한 것에 생명 걸어요. 왜 내가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여기에 있어야 되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하나님이 지금 상징성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이고 순종하면 축복을 받는다예요. 조건적인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뭐만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함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지. 왜 내가 서서 여기 산에 서서 이 말씀을 받은 이게 아니거든요. 우린 신앙생활 하다 보면 너무 사소한 것에 생명 거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왜 저분은 중요하고 왜 나는 중요하지 않고 왜 나만 설거지해야 되고 왜 너희는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누가 이 다 초대를 받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33절을 한번 볼게요. 33절 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자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여러분 누구까지? 이방인까지. 35절을 한번 볼게요. 다 한 번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누구들까지요? 거류민들까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뭐라고 말하죠? 허다한 잡족들도 함께 했다라는 거. 이 사람들도 저 사람들도 따라 나오고 싶으면 다 따라 나왔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시작하면서 제가 여호수아서는 어떤 책이라고 말했죠? 이거 까먹으면 여호수아서 공부 안 한 거나 똑같아. 이거 하나만 붙들면 돼요. 여호수아서는 선을 긋는 책이다. 땅에 선 긋는 것도 중요해요. 열두 지파가 땅을 나누어서 이 선은 딱 긋고 여기는 우리 분깃 여기는 너희 분깃 나눈 것도 중요한데 이스라엘 여호수아서에서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무슨 선요? 하나님의 백성의 선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진멸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라합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곧 보게 되는 기브온 족속들도 구원을 받게 되죠. 여기에는 그들이 기브온 족속들은 아직 들어가지 않았겠네요. 그렇죠? 라합은 여기에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뭡니까? 지금 무슨 선을 긋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혈육 중심의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중심? 믿음 공동체라는 거예요. 믿음 공동체. 그래서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믿음 안에서 끈끈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아멘. 한 명 했습니다. 이 복음 안에서 끈끈해질 수 있는 거, 가족이 될 수 있는 거. 왜?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쳐주었거든요.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세겜의 위치가 어디예요? 아이성에서 보면 50km 북쪽입니다. 여러분, 다시 그 사진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사진. 이 계곡의 깊이가 보통이 아니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게 바로 천년 야훼 극장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외치면 메아리가 뚱뚱뚱뚱 울려서 마이크 시스템이 없이도 전체가 다 들려지는 그런 곳이라는 거죠. 여러분, 에벨산이 나무가 많아요? 그린신산이 나무가 많아요? 그래도 앞에도 좀 있고 뒤에도 있고 여기는 완전히 민둥산이에요. 이거요? 이거는 그림자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무가 뭘 상징해요? 민둥산과 뭐가 달라요? 그래도 생명이 있는 곳이니까 여기에 여섯 지파를 세우고 여기에 축복의 말씀을 선포한 것이 아닐까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에벨산에 여섯 지파를 세우고 저주를 선포하고요, 그리심산에 여섯 지파를 세우고 축복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단은 어디다 세워요? 응? 어디다 세워야 하면 둘 중에 안 하겠죠. 그렇죠. 제단은 어디다 샀냐면은 에발산에다 샀습니다. 왜 그럴까? 저주가 선포되는 그 땅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번제물을 올리는 번제단을 거기에 세웠다는 거죠.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생명으로 옮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복음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제단은 여기에 쌓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참 중요한 건 이건 이미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했던 거예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 정복에 성공하면 꼭 세겜에 가서 백성 반은 에벨산에 세우고 반은 그림신산에 세우고 한쪽은 저주를, 한쪽은 축복을 선포해 주어라. 모세가 명령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여호수아가 빨리 땡겨서 했던 거죠. 왜요? 초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신앙의 초심을 잃어버리는 게 너무 쉽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보면 여호수아가 뭘 하는지 한번 보실래요? 10절 한번 봅니다. 10절 시작.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며. 지금 뭘 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새벽을 깨웠습니다. 여러분, 아이성 첫 번째 전투하러 올라갈 때 새벽에 기도했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너 어떻게 알았어? 없어요, 없어. 새벽을 깨웠다는 말이 없어요. 너 신학교 가고 싶으면 목사님한테 얘기해. 야, 지금 여호수아가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기도 없이 올라가다가는 망하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는 거예요. 신앙에는 지름길이 없다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대충 하면 죽는다는 것을 이때 깨닫는 거예요. 내 실력으로 하다가는 죽는다는 것을 이때 깨닫는 거죠. 또 뭐 하는지 아세요? 26절 한번 볼까요? 시작.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손을 들고 있어요. 이거 어디서 본 장면인데요? 모세가 아말렉과 전쟁할 때 손이 피곤해서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고, 그래서 그걸 깨닫고 아론과 훌이 뭐예요? 손을 붙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모세의 손을. 손이 안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뭐 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거 똑같이 하는 거. 신앙에는 새 것이 없다라는 걸 아는 거. 그걸 깨닫는 거. 기도에 열중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손든 그 손 내려오지 않는 것, 여기에 승리가 달렸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후손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줄 신앙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집사님들 집에서 어때요? 자녀들에게 신앙은 이런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너희 힘들 때, 너희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에서 실패하고 넘어질 때 너희 이것 해야 돼 라고 보여주는 게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모습이, 손 들고 예배하는 모습이, 주를 위해 헌신하는 모습이, 이걸 후손들에게 정확하게 보여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예배 가운데 나올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들과 아버지의 말씀 위에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이 거룩함, 구별됨 유지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게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재매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